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Freedom is not free 라는 말이 있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지난 6월 25일 화요일에 한인회에서 되게 특별한 시간을 제공해 주셨는데요. 템파에 있는 미 공군 부대에서 열린 한국전쟁 69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특히 올랜도에 계신 미군으로서 한국에서 복무하시고 또 6.25에 참전하신 분들 9분과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견되어 오신 군인분들과 또 애틀란타에 계신 총영사께서 함께 오셔서 함께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행사하는 곳에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이름표를 또 받고 거기에 이제 팜플렛을 하나를 주셨는데 그 팜플렛 맨 위에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Freedom is not free라는 글자가 이렇게 딱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팜플렛 뒤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나라의 숫자와 참전한 군사들 그리고 그곳에서 전사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행사 중간에는 한국에서 준비한 동영상을 봤는데 한국전쟁과 그 이후의 상황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동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시작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까지 계속됐고 그때 휴전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간인 사망자가 24만 4,663명이었고 국군 사망자가 13만 7,899명이었고 유엔군 사망자가 3만 7,902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외에 부상자와 실종자까지 하면 너무나도 많은 희생이 있죠. 이게 대한민국에서만이고 북한 땅에 있는 민간인들과 그 군인들까지 다 합친다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희생되었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6월 30일 오후 3시 45분에 판문점에서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북미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휴전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름대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인 거죠. 이렇듯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그냥 얻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인 거죠. 지금도 누군가가 자신들의 자리에서 맡겨진 삶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고 있기에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안다고 옳은 방향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법을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지킬 만한 능력이 없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옳지 않은 것인지를 알면서도 욕심에 이끌려 옳지 않은 길을 향합니다. 며칠 전 범윤이 씨라는 그 성녀께서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무슨 목사가 승려가 강연하시는 걸 보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의 몫은 그 사람에게 있고 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었으나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부처도 옳고 그름만 가르칠 뿐 자신을 본받으라거나 따르라거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옳고 그름이 뭔지는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말지는 본인의 선택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본인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부처는 그것을 도와주거나 그 올바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방향만 제시해줄 뿐 자신이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책임은 오롯이 자기가 지어야 한다는 얘기죠. 저는 이것이 기독교와 불교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인지, 어떤 것이 죽음의 길인지, 어떤 것이 복된 길인지, 어떤 것이 화를 당하는 길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길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죠.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옳지 않은지 어떤 것이 그 아이에게 행복한 길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가르쳐주었다고 네가 알아서 선택하고 나머지는 네가 책임져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질 책임을 때로는 부모가 희생으로 감수합니다. 자신의 삶의 노력과 희생을 통하여 그 아이의 길을 열어주고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은 이 부모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어주시고 행복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줬으니까 네가 나름대로 책임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의 값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난주의 내용과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앞을 볼 수 없고 귀먹은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쉽게 말해서 귀신 들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죠.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앞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야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귀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 속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귀신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천을 떠돌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의 무리들,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려 있으나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졌음에도 깨닫지 못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우리 속에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그 다른 것이 우리에게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향하여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성령으로 힘입어서 이 일을 했다면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 당신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했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실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요나라는 선지자는 주전 8세기 전반부를 통치했던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라는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던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 땅에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는 어떤 대우를 받겠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야, 진짜 이게 능력이 있는 선지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그런 평가를 받겠어.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 이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어떤 말씀이 임하냐면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그 땅이 너무 악을 많이 행해서 하나님께 그 악이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자, 자신에게 임했던 말씀이 임한 기억도 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라는 성이 어떤 곳이냐면 엄청나게 큰 나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가 아주 작은 땅이었던 고려를 침공한 적이 있었잖아요. 역사 시간에 다 배우셨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이 강대국이 자주 와서 침공하는데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뭐 옛날에 인디언 영화에서 무슨 아파치가 그 머리 가죽을 벗긴다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를 정도로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악이 하나님께 닿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게 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잘 됐구나, 이들이 멸망하겠구나 하고 가서 말씀을 전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니느웨의 반대편으로 가는 다시스 가는 곳으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이 이 풍랑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됐냐?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되냐면 이 요나가 딱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네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 신이 노해가지고 이게 바다가 이렇게 요동을 치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하나님 말씀 어기고 도망가다가 이렇게 됐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거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한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하지만 도저히 풍랑을 이길 수 없어서 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이 사람을 삼키신 거예요. 그래서 밤낮 사흘 동안을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지내게 되는데 요나서 2장을 보면 그 삼켜져 있던 그 시간이 스올에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올은 쉽게 말하면 죽음의 세상,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저승, 죽은 형 상태로 지금 있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사흘 동안은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 참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열어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는데요. 니느웨라는 성이 당시에 얼마나 컸는지 사흘 동안을 돌아다녀야 성 한 바퀴를 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성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요나서를 보면 하루 길만 다녔다고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루 길을 열심히 다녀서 3일 길을 다녀야 될 걸 하루 길만 했을까요? 아니면 가기 싫은 거를 억지로 했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루만 돌았을까요? 우리가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아실 텐데요. 대충 도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선포한 게 아니라 야 너희들이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이제 40일 후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킬 거다 대충 전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대충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 땅이 멸망할 수 있겠구나. 큰일 났구나. 사람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점점 번져가더니 왕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근데 왕이 이것을 듣고 무시해도 되는데 무시하지 않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전국의 사람들에게 다 알려서 다 금식하고 회개하라 그래라.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가축까지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 말을 전하고 성 바깥에서 이제 이 성이 언제 멸망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 그랬는데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요나가 뿌려놨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저 죄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도망쳤던 건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이고 그 죄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말씀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를 드시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음의 밤낮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땅 속에서 사흘간을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가 수월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사흘간의 죽음을 통하여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남방 여왕이 찾아온 얘기도 하면서 그 당시에 제대로 전하지 못한 복음에도 열광했던, 아니 회개했던 사람들. 솔로몬이라는 지혜로운 왕이기는 했지만 온전하지 못한 지혜를 전하는 왕에게도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들.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부터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욕심과 갈등, 실수, 그리고 죄 이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것이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인 거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처럼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6절에는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도 빛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자기 백성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거절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창조자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죽일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의 기록 자체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빛을 거부하는 세대, 자신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웠을 때,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표준 세번역 버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독사의 자식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본질, 그들의 본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면서도 그들을 향한 사랑을 숨기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에 속해 있는지를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구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독사의 자식들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실 것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또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뇌로 구원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얻은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의 가치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기에 공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나가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대부분 누군가의 수고이며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가치 없는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때론 싸구려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 많고 음란한 세대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세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 세대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둠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신 주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